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30절까지의 말씀에 그 정리된, 요약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핍박의 연속이었죠. 오순절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고 난 이후부터 뭔가 우리 생각에는 안락한 일 또 복받는 일 이런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주시는 이유는 전쟁을 예비함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곧 다가왔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세가 바로 아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그러한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분을 내어서 내려간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 6절까지는 사도들이 두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갔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채찍질을 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한 일들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사도행전 9장 30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자의 손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위축이 되어서 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9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9장 30절의 결과로서 있게 된 말씀입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에서는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유대가 복음화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자 온 유대로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제 북쪽으로까지 올라가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과 9장 31절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조금 더 가까운 유대와 그리고 조금 더 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6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하는 이러한 말씀의 성취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이 말씀의 성취는 핍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가 될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평화 가운데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보다는 평화와 핍박이 겸하여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가는 지역들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고 물론 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역적으로 조그만 교회들을 세워나간 것이죠. 온 유대에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방법을 이루는 도구가요, 그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이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려다니거나 또 감옥에 가거나 채찍을 맞거나 또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당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빼앗기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위축되기 쉽지 부흥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고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고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간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 자랑,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요, 웬만하면은 이런 핍박이 있으면은 그냥 타협을 하고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기도 자리도 포기할 것이고 예배 자리도 포기할 것이고 당분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더 고개를 치켜들고 죽이려면 죽이라 하면서 이렇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핍박들 간혹 가정마다 있을 수 있는데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제사 문제도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핍박도 받아야 되는데 포기해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만큼은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 평화가 가정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받는 것 자체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핍박이 이전처럼 죽이는 이런 핍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도망다니고 하면서도 기어이 예수님의 이름을요 이 입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찾아다니면서 흩어져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바로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막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이 생각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씀들은요,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겠냐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들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예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 참 우리의 믿음은요, 뭐 죄송합니다, 형편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 생활이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금방 섭섭해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과 초대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면은 입을 꽉 다물어버리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위협도 당한 일이 없지만은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 멸시받았다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흘러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위에 영상, 터키 형제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글자를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터키에서 순교했던 세 분의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그 장례식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순교자들이 그 일을 이루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갔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네자티의 뒤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일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는 성장을 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100여 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부터 또 6.25전쟁 이 사이 한 40년 이 세월 동안 교회는 거친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부서지기도 하고 불에 타고 또 성도들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갇혀서 불에 타서 죽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은 핍박 한번 받지 않고 안일하게 자라온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이 짧은 기간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핍박을 통해서 꺾이는가? 물론 꺾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가 위축이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멈추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아주 위대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전에 잠시 추력을 해서 강단에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의성 감옥에서 나와서 이 대구역에서 밤 기차를 타고 평양역에 오전 10시경에 도착을 해서 장대행 교회로 산정행 교회로 가서 그날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1939년 2월 첫째 주 주일 아침 그 예배 설교 중에 한 부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때와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자막으로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같이 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옵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죄를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창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많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만약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고 싶은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잘 먹으면 힘 닿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더 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편한 것을 찾으니까 믿음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핍박을 받아서 신앙인이 병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신앙이 병들었다. 대부분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중에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염려로 마음이 가득해서 결국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살찌고 배부르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면 참고 참으시다가 그 영화를 변하여서 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친히 하셨죠. 평안하다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함을 가져가 버리시면 지금은 평안한 때가 맞습니다. 이런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발악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슨 핍박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번 7월 8일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동성결혼법이 상하원 모두 통과한 가운데 한 목사가 길거리에서 동성애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인 토니 미아노 목사는 런던 시내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다가 행인의 신고로 감옥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아노 목사는 성경을 근거로 성적 부도덕 문제를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조사받은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핍박이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 문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가치는 이런 핍박이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우리나라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WCC를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모모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누군지. WCC가 공산주의, 종교 다원주의면 당장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정식으로 대표단을 보내는 등 전 세계에 죄송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최고 꼴통 보수, 진짜 보수들이 다 옵니다. 이 나라에만 보수가 있느냐. 이번에 진짜 보수, 오순절 교단,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도 다 오십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요, 세계 최고의 꼴통 보수라고 아주 훌륭한 단체로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6,8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카톨릭을 진짜 보수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그 표현과 그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참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WCC를 비난하지 마라. 내가 참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참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서울 총회 회관에 종신대학교 교수님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CC였습니다. 그 WCC를 조사하고 발표한 교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WCC는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종교 협의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모임이 아니라 각종 잡다구리한 모든 종교들을 다 수용하는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 중에 신앙이 순수해지고 핍박 중에 신앙이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핍박 중에는요 이런 말들 나오지도 않겠죠. WCC 이런 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을 하실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할수록 나약해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강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의 시대가 되면은 달리 말하지 아니하여도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될 것이고 알곡은요 더 정금처럼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성도라면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85장